로마서 48번 메시지. 생명 안에서 사망에 대해 왕 노릇함. 앞에 두 메시지에서 우리는 은혜에 의해 생명 안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해 왕 노릇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사망에 대해 왕 노릇하는 문제를 살펴봅시다. 그러나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죄와 악의 차이, 은혜와 그 영의 차이를 복습해 봅시다. 죄는 사람 속으로 주입된 사탄의 본성이고 악은 활동 중인 죄입니다. 사탄이 자신을 사람 속에 주입할 때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서 활동할 때 그것은 악입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은혜는 사람 속으로 오시고 사람 속에서 체현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활동할 때 그것은 그 영이 됩니다. 사망의 현재의 역사. 성경은 사망이 죄로부터 나온 것임을 계시합니다.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망이 죄의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사망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교리적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두 가지 사망, 즉 사람의 육체의 죽음과 두 번째 사망인 불못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사망을 내가 매일 주관적으로 빠질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나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사망이 현재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망은 우리를 항상 파먹고 있는 벌레와 같습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시키지만 우리를 먹지 않습니다. 사망은 날마다 우리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는 벌레입니다. 사망은 몇 가지 측면들, 즉 현재의 측면과 장래의 측면,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은 천년 왕국 후에 일으켜져서 심판받기 위해 흰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 속으로 던져질 것인데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의 부담은 사망의 장래의 측면인 객관적인 측면에 있지 않고 현재의 주관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사망의 요소가 우리 존재 안에 있으며 우리를 죽이려고 진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에서 사망의 주제가 완전히 다루어집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사망이 죄를 통해 세상에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음을 봅니다. 더 나아가 14절이 밝혀주는 바와 같이 사망은 또한 왕 노릇합니다. 6장 21절과 23절에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사망은 죄의 삯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은 법에 관한 장일 뿐만 아니라 사망에 관한 장이기도 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통하여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라고 외칩니다. 더 나아가 13절에서 바울은 죄가 선한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게 만드는 역사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24절에서 그는 절규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것인가? 7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망은 장래에 올 사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바울의 상황은 시편 51편의 다윗의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시편 51편은 어떤 특정한 죄를 짓고 나서의 회개의 시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7장은 회개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사망에 관계된 것이며 그의 속에 있는 사망의 계속적인 역사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다윗에게는 회개가 매우 큰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 있는 바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개는 그를 그의 죽을 몸 안에 있는 사망으로부터 구출할 수 없었습니다. 사망의 독침.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서 바울은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은 전갈로 비유되고 죄는 그 전갈의 독침으로 비유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따르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일단 우리가 사망의 전갈에게 쏘이면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의 권능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가졌고 죄는 사망의 독침입니다. 우리가 죄에게 쏘였을 때마다 사망의 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 결과는 영적 죽임, 곧 영적 사망입니다. 하나의 대조. 이 시점에서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의 첨예한 대조를 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반대됩니다. 사탄이 자신을 사람 속으로 주입할 때 사람 안에 있는 사탄의 본성은 죄가 됩니다. 반대로 사람 속으로 역사된 하나님은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죄는 은혜에 반대됩니다. 죄가 우리 속에서 활동 중일 때 그것은 악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활동 중일 때 그것은 그 영이 됩니다. 악이 활동한 결과는 사망이며 반면에 그 영이 활동한 결과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죄와 악과 사망은 하나님과 은혜와 영과 생명에 반대됩니다. 그 영과 생명의 체험. 로마서 8장 2절은 그 영과 생명을 함께 놓으면서 생명의 영에 대해 말합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우리는 사망의 악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 속에 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속에서 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근원으로 계실 때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사시려고 오실 때 그분은 그 영이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고 그냥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 모두는 그 영이 우리 속에 계심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 신성한 생명의 풍성한 체험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을 갖고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사실 많은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에 그 영을 갖고 있으나 그분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일에 너무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너무 사로잡혀서 그 영을 위한 시간이나 마음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 영에게 양보할 어떤 역량도 거의 갖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 영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이 매우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당신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을 소홀히 하면 그 영이 그들을 떠나리라는 잘못된 관념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일단 우리 속으로 들어온 그 영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영은 자신을 우리 속의 손님으로 여기지 않으시며 거주인으로 거처의 소유자로 여기십니다. 수십 년 전 나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된 그림들이 있는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 영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때 그들 속으로 들어오고 그들이 죄를 범하면 날아가 버리는 것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추구하는 많은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에서 무언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이가 죄를 범하면 그 영이 떠날 것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논박하기 위해 매우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그 영은 우리 속에서 근심하실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 영은 우리 안에 남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실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영이 있지만 우리의 체험 안에서는 생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명의 체험 없이 그 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때 생명 없이 그 영을 가질 수 없다고 따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에게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위치상으로나 명의상으로는 생명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신성한 생명을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화를 낼 때 당신은 신성한 생명을 표현합니까? 그런 때에 당신은 생명 아닌 사망 안에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모든 믿는 이들이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명은 살아있는 그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거하고 사실 때라야만 우리는 체험적으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이시고 그런 다음에 은혜가 우리 안에 그 영으로서 활동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생명을 체험합니다. 사탄, 죄, 악, 사망에 있어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먼저 사탄은 우리 안에 죄이고 그런 다음에 죄는 악으로서 활동합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생명과 사망에 대한 이런 이해는 우리의 체험에 근거합니다. 사망의 감각. 사망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은 그의 악한 본성을 우리 속에 죄로 주입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아이까지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죄 속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죄가 그 아이의 본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행동으로 표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람에 따라 이 죄 있는 본성이 나타납니다. 죄가 그의 존재 안에서 활동할 때 그것은 악이 되고 그 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조차도 매일 사망의 죽임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죄는 악이 되며 악은 사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담의 결과로 쉬 죽임당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징후들을 깨달을 수 있으며 언제 사망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의 몇 가지 징후들은 어두움, 공허함, 안식이 없음, 메마름 등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우리 속에 죽음이 조금만 있어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음을 압니다. 만일 내가 말씀 전하기 바로 전에 화를 낸다면 나는 집회 안에서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피가 나를 씻고 정결하게 하지만 그 죽음이 삼켜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속에서 사망을 감지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로 가서 그것에 관해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처리하고 그 피에 정결케 하신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 영이신 기름 부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살아계신 그 영을 따라 말한다면 우리의 말에는 생명이 충만할 것입니다. 많은 자매들이 한담으로 인해 죽게 될 뿐만 아니라 물건 사는 일로도 죽게 됩니다. 물건 사는 문제를 극복한 자매들은 진실로 은혜에 의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합니다. 물건 사는 것은 자매들에게 큰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가 3개월 동안 백화점에 가지 않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매들이 불필요한 쇼핑을 하지 않는다면 그녀들은 생명의 체험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생기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만일 자매들이 한담하는 것과 물건 사는 문제들을 극복한다면 그녀들은 교회 집회들 안에서 생명으로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예를 드는 목적은 물건 사기나 한담을 처리하는 데 있지 않고 사망을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많은 규례들을 주었습니다. 대조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규례들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생명을 분배하십니다. 생명의 영의 법과 협력함.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체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이 이 구절에서 바울이 지적한 것만큼 항상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명의 법이 우리의 성질 같은 그런 것들을 이기기 원하지만 우리 안에서 생명의 법이 선택하는 모든 것을 행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질을 미워하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 그것을 이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법에게 그 과제를 행하도록 할당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법에게 특정한 일을 하도록 할당한 후에 이 법이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법이 갈망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할 기회를 이 법에게 주어야 합니다. 생명의 영의 법은 하나이지만 수천 가지 항목들을 다스립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우리의 헤어스타일이나 가정생활하는 방법 등도 다스립니다. 만일 우리가 속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즉시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은 죄보다 한층 더 추한 것입니다. 사망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한담하는 것은 죄짓는 것이 아닐지라도 사망을 추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에서 죽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생명의 체험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를 접촉함.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영인 생명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열린 마음과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의 씻음 아래에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즉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항상 그분께 열려있고 모든 절연체가 제거되기를 원한다면 신성한 전기의 흐름이 우리 속에서 흐를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는 은혜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가지려면 반드시 은혜의 보좌를 접촉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은혜가 우리 속에서 흐를 것이며 우리는 은혜로 충만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은혜가 그 영으로 활동할 것이며 그 영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사망에 대해 왕 노릇할 것입니다. 사망은 피조되지 않은 생명에 의해 정복되고 삼켜짐. 사망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피조되지 않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피조된 생명은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주님의 뼈들로 상징된 신성한 생명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 계실 때 그 뼈들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군병들이 주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분의 피조되지 않은 생명은 파괴될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피조된 생명의 어떤 형태든지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 등은 사망에 의해 손상됩니다. 그러나 피조되지 않은 유일한 그 생명은 사망에 의해 손상될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조되지 않은 그 생명은 사망을 삼킵니다. 어두움은 오직 빛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던져버리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빛을 켜야 합니다. 빛이 오자마자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피조되지 않은 그 생명이 들어올 때마다 사망은 사라집니다. 사망은 피조되지 않은 그 생명을 두려워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려면 우리에게는 은혜의 넘침과 살아계신 그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갖고 있는 한 사망의 모든 자취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질이나 쇼핑이나 한담 등을 이기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흐르고 우리를 채우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이 흐르는 은혜는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실 그 영으로서 활동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생명은 사망을 정복하고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안에서 사망 이래 왕 노릇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